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들어갈 때 새벽에 예배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 낯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 주와의 동행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어 주실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필요하고 아버지님 귀한 말씀으로 저들 가운데 나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7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 낯서는 이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에서 배척당한 예수님은 그 땅을 곧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당신의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두 명씩 짝지어 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도 주님 70명을 파송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 그렇게 파송하셨더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둘씩 파송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당시의 유대인의 풍습이 영향을 준 듯하다 학자들은 그리 말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말씀해 보시면 증인을 두, 세 사람 그렇게 복수로 세우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당시의 관습처럼 그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의 바탕으로 하여서 복음과 선교활동에 있어서 홀로 예수님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함께 증인될 자들을 필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두 명씩 그렇게 주님이 내어 보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파송은 예수님의 공식적인 파송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선교 훈련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 보내시다라고 하는 이 뜻의 헬라어는 아포스텔레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아포스텔레인은 보내는 사람을 대표하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그 권위를 저들에게 내어주셔서 예수의 이름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들이 선교 복음 전파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달고 나갔으니 이것은 그냥 훈련이나 견습 정도가 아니라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파송되어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여러분, 7절 후반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을 내어쫓는 예수의 권능을 주님께서 이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셨음을 말씀하십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비단 이 능력만이 아니라 병 고치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 포함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체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내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선교여행 중에서 주님의 지침이 내려지는데 이중 이 제자들이 소지할 수 있는 것과 소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이 구분하여 주십니다. 우선 지팡이가 이들에게는 허락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막대기 정도로 생각할 수는 없고요. 당시에는 오랜 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걷는 그 보조기구로서의 큰 역할을 하던 게 바로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할 때에는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지팡이였었던 것입니다. 최소한의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어떠한 그 장비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면 신, 그것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신발도 그렇게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랬는데요. 신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지금처럼 좋은 신은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샌들과 같은 타입의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신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오랜 동안 걸을 때에 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로 이들의 선교여행의 범위가 적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많이 다니고 가능한 한 많이 걸어서 많은 곳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권능의 일을 나타낼 것을 주님께서 의미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금지된 것은 무엇입니까? 8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시면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 금지되어졌고요. 9절에 보시면 여벌의 옷도 입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양식이나 배나 양식은 어떠한 타입의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음식도 들고 다니지 말고요. 돈 그리고 담을 수 있는 어떠한 주머니 있는 가방도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들 주님께서 금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사실 9절에 두벌 옷, 여벌 옷이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벌의 옷은 겉옷, 망토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뭐 엑스트라의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길을 가다 이제 밤이 지났을 때에는 이부자리처럼 피기도 하고 또 날씨가 추울 때는 두르기도 하는 그러한 겉옷으로서 당시의 여행객들에게 있어서는 지팡이만큼이나 아주 필수적인 것이었는데 주님은 그것마저도 이들에게 금지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 아주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흡사 주님의 이러한 명령은 마치 출애굽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전파가 시급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 나서는 이 제자들에게 다른 것 구비치 말고 정말로 최소한의 것들로만 그렇게 가지고 나아가 긴박함을 갖고 행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양식이나 가방이나 돈 가져가지 말고 자기 신변에 대한 염려, 걱정들을 담아 이것저것 다 가져가지 말고 너희의 갈 길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여행 중에 필요한 것들이 오죽 많았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지 아니하고 매일 뒤에서 나오겠지만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얻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의 방법을 배우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내리신 조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은 청빈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조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주님의 일하심에 그 여지를 최대한으로 남겨두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까지 주님이 몰아붙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그 길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지침이 10절에 주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곳에 유하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신세 질만한 집을 찾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이 명령 참 골치 아픈 명령입니다. 우선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집에 머물겠습니다 부탁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냥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두 명의 객식부인데 자신들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 제공해 줄 만한 나름의 경제적인 여건도 생각했어야 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들이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 정도가 아니라 객이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맞이하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국률의 대상이기라도 하였을 텐데 여러분 이들은 그냥 여행의 객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영적인 활동도 이해해 줄 법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그러한 사람을 확인하고 찾고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쉽지 않았을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제자들이 이렇게 거처할 집을 정하면 그 정한 집을 따로 떠나서 옮기지 말고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한 집에 머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막상 들어가 봤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그 집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혹여 생각해 보면 처음 결정한 집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편안한 데 찾아서 마을 중에 이 사람 저 사람의 집에 신세지면 그 마을에 폐를 끼치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서의 행함의 지침들이 주님으로부터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와 격을 갖추고 행동해야 할 것을 주님은 지금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편의는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전념하는 사명자로서의 온전한 태도가 자세가 삶에서도 나타나도록 너희가 그렇게 행해야 할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웃에게 어떠한 이미지로 결국 예수 이름을 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를 제자들에게 지금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생각되어지는 바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었지만 되려 거칠고 무례하고 함부로 말하는 이들 참으로 많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되어진다라는 말 듣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예와 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칠의 모습 그렇게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온유하고 평강하고 예와 격에 있는 삶으로서의 그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 많은 주문을 하셔서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마을과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되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상황들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선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요.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미 암시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사람 없을 것이고 이들의 요청과 말씀 선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들도 경우도 참 많을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들고 또 많은 이들이 너희를 웰컴할 것이고 많은 이들이 너희를 섬겨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요. 되려 어려운 일들 가득할 것이라 각오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선 11절 말씀에서 주님은 전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주님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이 제자들에게 너희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동은요, 당시 이것도 유대인들의 생활습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은요, 이방의 땅을 밟거나 여행하고 돌아오면 발과 옷에 묻은 그 흙을 아주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탈탈 털어버리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 모든 것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지 하나도 흙 하나도 거룩하고 경건한 내 집에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직전 말씀에 당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셨을 때에도 주님은 뒤돌아보지 않고 그 지역을 떠나셨더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는 그들 스스로가 복음과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직접 똑똑히 알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전해질 기회와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질 기회가 너희들 가운데 왔으나 너희가 맞아들이지 아니했으니 이제 그들의 위치는 누구와 같다라는 것입니까? 이방인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밖에 있는 경건치 못하고 불완전한 인생들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행위로서 저들 가운데에 분명하게 알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임할 때에 여러분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은혜 받고 주의 은혜의 일들을 함께 참여하고 경험하는 것에 다음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다음이라고 하는 기회는 확인되어지지 않은 담보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행여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 그리 생각해서 은혜의 기회가 다음에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떠나버리는 그 대상의 도시와 마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련의 지침들을 다 정해주셨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어떠한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회복의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그렇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빗대보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교훈들을 잘 생각해보고 적용해볼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시급하고 급박한 문제입니다. 나에게 최소한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온전한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은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최선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한 이들에게는 주님이 그에 합당한 조처를 하실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과 복음 안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또 나에게 있는 최선의 것들로 주에 맡은 일들을 감당하여 우리 또한 오늘의 제자들처럼 많은 믿음의 일들을 행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네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파송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의 지침들을 저들에게 마련하여 보내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최소한의 것들만 가지고 주의 복음과 사역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고 주님의 여지, 주님의 일하심을 매일의 삶에서 기대하며 그렇게 주의 사역 이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애쓰며 노력하며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전파자들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곳 있으면 주님은 그곳에서 발에 먼지 털어버리듯 그렇게 하고 뒤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과 은혜와 긍휼이 찾아오는 그러한 기회를 저들 스스로가 거절하였음을 그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 관점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받는 자로서 각각의 이해와 시선에서 과연 우리의 삶이 취해야 할 삶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예배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있으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의 은혜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하심 또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아버지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성취들과 간구의 성취들을 이루어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며 아버지의 주의 영광 찬양할 수 있는 일들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육신의 회복과 치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낫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들었을 때에 아버지 삶의 변화들과 회복들이 어떠한지를 증거하는 믿음의 인생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믿는 자로서의 아버지의 온전하고 평안한 모습들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